안녕하십니까? 참된 신앙을 찾아서를 시청하시는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왜 믿으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우리의 신앙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이 시간을 통해서 자신의 신앙을 그 이유를 생각해보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눠주실 형제 자매님들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먼저 근본적인 질문에 대해서 나눠보려고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음과 같은 질문을 가지고 살아가는데요. 도대체 나는 누구인가? 인생의 의미는 무엇인가?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죄를 해결할 길은 있는가? 하나님은 과연 있는가? 사람이 죽으면 어디로 가는가? 이런 질문들은 누구나가 다 신앙인이든 무신론자든 다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이 질문들이 사람들의 인생관을 결정짓고 또 신앙을 결정하게 되는데요. 이 문제에 대해 평생 해결하지도 못하고 죽는 사람들도 있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이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 생각해본 경험이나 해결, 그리고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되고 믿게 된 계기가 무엇인지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그 중요한 질문이죠.
네.
지금 질문한 내용들을 우리가 이 짧은 시간에 그 주제만 갖고서 얘기한다 해도 사실상 한 주제를 갖고서 얘기해도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간단하게 우리의 경험들을 좀 나눴으면 좋겠는데 사람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있다라고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세상에는 사실상은 자기의 존재의 근원적인 문제의 의문을 갖고 정말 자기가 어디서 와서 무엇을 위해 살다가 어디로 가는지 그것에 대해서 근본적인 질문을 안고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죠. 그러나 그 답을 얻지 못해갖고 그것에 대한 어떤 그 표현들이 종교로도 이렇게 나타나고 또 다른 어떤 그 예술이나 이런 것에 심취하기도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세상적인 어떤 그 오락이나 다른 것을 추구함으로 그것이 표현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은 바가 되었기 때문에 사실 이 마음속을 채울 수 있는 그리고 근본적인 그 의문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창조주 하나님밖에 없다. 왜냐? 저는 제가 어릴 때부터 이 사실상 가진 그 마음속에 그 질문이 있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난 어디서 왔을까?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서 저는 사실상 삶에 대해서 깊이 이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나 그것에 대한 답은 사실상 없었어요. 왜? 많은 사람들은 그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자기 환경에 따라 살다가 크면 자기가 원하지 않더라도 사회의 어떤 구조적인 어떤 환경에 의해서 지배를 당하죠. 다른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학교 공부를 하고 좀 커서 서로 경쟁하면서 공부하다가 좋은 대학이나 아니면은 뭐 그렇지 않은 삶으로 이렇게 가서 또 결혼들을 하고 그리고 돈을 벌고 집을 짓고 아이를 낳고 그리고 살다가 그리고 나서 그냥 가는 거예요. 누가 나에게 정말 삶의 참된 의미는 이것이라고 제시해 주는 근본적인 그런 답을 주는 그 해결책을 제시해 주는 것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많은 이제 고민을 했죠. 마음속에 무엇을 해도 이렇게 채워지지 않는 그런 마음속에 텅 빈 그런 고독감, 그 다음에 허무감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것은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것이었다. 왜냐하면 제가 하나님을 알고 나서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인간은 하나님이 이 마음에 안 계시면 그 어떤 것도 채울 수 없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되었죠. 제가 주님을 만난 이후로 제 마음속에 그 큰 어떤 빈 마음속에 허무감과 공간이 꽉 채워졌거든요. 그 다음에 저는 인생의 참된 의미를 이제 발견하게 되었죠. 제가 계속 얘기하면 굉장히 길어질 것 같아서 얘기하면서
예. 저 같은 경우는 보통 우리가 그 어릴 땐 꿈도 많고 하고 싶은 그런 의욕도 많고 뭔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뒷받침해주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잖아요. 세상에서는 그런 말이잖아요. 참 비빌 언덕이 있어야 비비지. 뭐 믿는 구석이 참 너는 많구나. 그런데 이제 저는 그런 게참 필요하다는 생각을 참 많이 가졌어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이제 피해의식 이런 것도 있고, 또 아버님이 그 47에 아주 일찍 그렇게 돌아가시면서, 그때 제가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이었는데, 그 가운데서 이렇게 생활해 나가는데 참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것을 스스로 해 나가는데, 또래 친구들은 뒤에서 뒷바라지하고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는 그런 말 그대로 비빌 언덕이 있을 때, 믿는 누군가가 믿고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은 참 좋은 것이다. 그래서 그런 가운데 있다가 이제 군대를 갔다 와서 이제 교회를 가게 됐을 때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시다면은 저분을 의뢰하면은 어떤 면에서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채워줄 수 있는 분이라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제 믿는 구석을 발견하고 나서 보니 천하를 얻은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딱 들고, 그래서 굉장히 모든 것이 담대해지더라고요. 그전에는 어기소침하고, 참 이렇게 용기 없고, 뭔가 이렇게, 자신 없어서 늘 이렇게 쭈뼛쭈뼛 하는 것이 제가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이제 부를 수 있다는 그 자체에 굉장히 담대해졌어요. 그래서 이전에 만났을 때저 모습을 사람들이 완전히 이렇게 180도를 달라서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그래서, 그럼 아버님이 이렇게 일찍 돌아가실 때 그때 가지는 그 어떤 삶의 생애 짧음, 그리고 세상의 불평등한 어떤 그런 여러 가지에서 굉장히 운명적으로 저주하면서 비참한 어떤 그런 현실에서 불평과 불만과 원망 가운데 있다가, 아, 그것이 아니구나. 모든 인생은 또 한편으로 하나님께서 다 돌보시고 있다는 그런 사실을 알 때,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아까 전에 성교사님께서 더듬어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그것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발견하는 순간에 그것이 우리 삶에서 굉장히 원동력이 되게 한다는 것. 그래서 왜 믿느냐 하면은 우리 인간은 믿을 수밖에 없다. 처음에 그렇게 창조되었고 그런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다시 찾아가서 찾고 나면은 반드시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우리가 누리면서 이 땅에서 능히 살아갈 수 있다는 그런 마음을 강하게 가졌기 때문에 저는 믿음은 반드시 필요하다. 특별히 이 땅에 가난하고 힘없고 비빌 언덕이 없는 그런 연약한 사람 인생들은 반드시 절대자인 하나님을 창조주인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원래 모태신앙을 해가지고 사실은 인생이 어디서 왔고 또 어디로 가는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제 신앙적으로 이제 교육을 받고 자랐기 때문에 특별한 질문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뭐 제가 근데 자라나면서 이제 사춘기가 되고 중고등학생이 되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데 왜 이런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아야 되는가? 중고등학생인데 그런 생각을 좀 했었어요. 아, 차라리 그냥 안 태어나게 날 진짜 사랑하신다면 날안 태어나게 하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도 사실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부터 이제 진지하게 하나님 정말 계신가? 또이 성경이 진짜 진실인가? 또 진짜 이게 창조론이 맞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는데, 여러 가지 이제 과학적으로나 또 여러 현실들 보면서, 아, 이게 맞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면서도 진실된 신앙은 제가,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말씀을 이제 진지하게 읽기 시작하면서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사실은 깊이 자각하게 됐고 느끼게 됐어요. 아, 그 전에까지는 제가 좀 사실은 나처럼 성실한 청년이 어딨냐. 난 분명히 하늘에 갈 것이다. 이렇게 사실 생각했었거든요, 스스로. 근데 이 말씀을 읽으니까, 아, 내가 죄인이구나. 이거를 그때서야 깨닫게 되더라고요. 제가 정말 회개하는 마음이 들었고, 그런데 이 죄를 계속 짓는 저의 모습을 보면서 이 죄를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어서 참 그때 좀 많이 마음이 괴로웠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죄를 승리할 수 있는 진리, 진짜 영원한 복음,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깊이 생각하게 되면서 아, 이것이 진짜 신앙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제가 정말 하나님 믿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 말씀하시니까 내가 생각나는 게 옛날 생각이 나는 게 정말 나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질문을 난 오랜 세월 동안 이렇게 던졌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인생의 절망에 이렇게 부닥치고 정말 그 생에 대한 모든 어떤 의미가 희미해져 갈 때 말씀을 통해서 제가 누구인지 알았어요. 그것이 뭐냐면 똑같네 나랑 경험이. 나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아, 저는 그게 인생의 제 답이었어요. 정말. 그러고 나서 성경을 보는데 말씀이 달라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가 바로 나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구나. 그것을 알게 되었고 그 다음서부터 저는 제 생애를 주님께 드리게 되었죠. 사실상은 소크라테스가 그런 말을 했잖아요. 너 자신을 알라. 그게 무슨 말인지 제가 알겠어요. 소크라테스는 알았나 몰랐나 모르겠는데 저는 아 내가 죄인이구나. 그때 알았어요. 그리고 그때 그 나에게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죄에 대한 정말 그 깨달음이 나를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게 했고 그리고 그분을 전적으로 나의 구주로 제가 받아들이는 계기가 되었죠. 네.
예, 죄를 깨달으셨다고 이제 성기사님 말씀하셨는데 이게 정말 이건 사람 스스로 깨달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이건. 스스로 깨달을 수 있는 건 아니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그런 능력, 하늘의 도움, 하늘의 선물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것이지 스스로 죄를 깨달아서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도 하나님을 믿게 된 경우가 저는 이제 인생을 살면서 참 두 단계로 요약이 되더라고요. 제가 신앙생활을 하게 된 계기가 이제 처음에는 이제 어릴 때 거의 한 초등학교 지나서 이제 중학생이 이제 들어갔을 때쯤 그때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그 교회 그 형님들 누나들 있잖아요. 수련회 가서 이렇게 처음 보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이렇게 가슴을 치면서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통곡을 하면서 죄인입니다 고백하면서 뜨겁게 기도하는 그 모습이 저한테 충격이었어요. 어릴 때. 그 어린 나이에. 야, 저 사람들은 도대체 무엇을 느꼈길래 어떤 마음이 들었길래 저렇게 가슴을 치면서 통회를 하면서 회개를 하면서 하나님과 이렇게 뜨겁게 거의 이제 제 눈에 봤을 때는 하늘에 올라간 사람들처럼 보였거든요. 하나님과 이렇게 뜨겁게 만나서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도 그걸 갈망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 제가 하나님을 그때부터 찾은 거죠. 하나님 저도 뭔지 모르겠지만 그 어린 나이지만 알 건 알잖아요. 뭐가 죄고 뭐 그 어린 나이에 뭐 제가 뭐 어떻게 뭐 살인을 했겠습니까? 뭐 간음을 했겠습니까? 그런 건 아니지만 그 어린 나이지만 느끼는 죄의식들이 있잖아요. 사람들을 미워하고 증오하고 그 느끼는 죄의식들 그런 것들이 있었으니까 그런 건 죄라는 걸 알았지만 어떻게 해결할지 몰라서 이제 고민했던 부분도 있었고 근데 그런 거를 교회에서 이런 어떤 형님 누나들이 이렇게 기도하며 해결하는 모습을 보니까 꼭 하늘에 있는 사람들처럼 느껴진 거예요. 그래서도 하나님 저도 좀 하나님 만났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그 열망이 막 생겼던 거예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생겨서 저도 이제 그걸 갈망을 했죠. 갈망을 하고 성경을 보고 그런 데를 이제 찾아다니게 되고 하니까 제가 하나님을 찾아다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죄를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런 찬송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그 어린 나이에 내가 이렇게 심각한 죄인이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고 눈물로써 이제 기도를 그 어린 나이에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처음에 뭐 이렇게 선교사님이나 집사님처럼 이렇게 뭐 커서 이렇게 무슨 고민을 해갖고 이제 죄를 깨달은 게 아니라 그런 어린 나이에 사춘기 됐을 때 그때 어떻게 보면 감정적인 면도 있었고 그런 면에서 이제 죄를 깨닫고 신앙생활을 이제 시작했는데 그때는 제가 하나님을 찾은 거였다면은 제 인생이 이제 두 단계로 이제 어떻게 신앙의 국면이 나눠졌는데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저를 찾아오셨던 것 같아요. 이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를 오랜 세월 다녔지만 지금 돌아보면 어떤 잘못된 가르침, 잘못된 복음, 반쪽짜리 그런 교리 속에서 내 나름대로 세상에서 이제 반은 하나님을 거치고 반은 세상을 거치고 허우적대고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결국은 인생의 아주 깊은 나락으로 빠지게 되고 그럴 때쯤에 그때는 이제 하나님이 저를 찾아오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저를 찾아오셔갖고 저의 생활을 쫙 보여주면서 하나님께서 직접 내가 이런 사람이다라는 것을 쫙 펼쳐 보이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신앙의 2단계를 맞이한 것 같아요. 아, 내가 그동안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었구나. 아, 내가 알고 있던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셨구나. 그런 걸 깨닫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당신 스스로가 나 이런 사람, 이런 존재라는 걸 쫙 보여주시는데 그때는 완전히 이렇게 막 불복이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성품과 이런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다른 밝은 이해를 가지게 됐을 때는 제 영혼이 알아서 그냥 오그라지고 바른 믿음을 갖게 되고 하나님에 대한 바른 자세를 갖게 되고 내 삶에 대해서 하나님과 바른 교제로 이어지는 그런 교제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좀 이렇게 신앙의 두 단계로 여태까지 좀 지났었던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아주 어린 나이부터 이제 교회를 다녔지만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돌아보니까 저를 이렇게 하나님의 정말 아버지로서 저를 이렇게 진리로 계속 인도해 주신 것 같아요. 지금 돌아보면 그때 하나님을 믿지 않고 교회를 다니지 않았으면 저의 인생이 조금 어려운 환경 속에 살았기 때문에 정말 잘못된 곳에 너무 멀리 가 있어서 하나님을 찾지 않을 수 없는, 찾지 못하는 그런 환경으로 갔을 가능성이 너무나 많다는 걸 지금 이제 돌아보면 느껴요. 네. 아버님이 너무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의지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사랑을 받을 만한 그런 것도 없을 때 막연하게지만은 정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확고하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고 나의 모든 것을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거. 그러니까 잘 몰랐죠. 말씀을 모르고 그 다음에 하나님에 대한 깊은 경험은 없었지만은 그 믿음만큼은 확실했어요. 그래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성경들도 시편 이제 23편의 6절 말씀,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은 지금 이렇게 돌아보면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저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셨는지,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저는 어렸을 때부터 믿었지만은 믿을 만한 것이 없으니까 내가 믿을 만한 어떤 그 분을 스스로가 이렇게 찾았던 것 같아요. 그것을 갈구하고 그러면서 만났던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네. 이렇게 그 근본적인 그런 질문들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고 또 하나님에 대한 존재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고 저희가 살아온 그런 경험 이야기를 좀 들어봤는데요. 사실 이 그런 근본적인 문제, 사람이 어디에서 왔고 어디로 가는가, 또 하나님은 살아 계시는가, 이런 문제에 대한 차이가 창조론과 진화론으로 이렇게 나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학교에서 진화론 다 배우셨나요?
네, 배웠죠.
학교는 진화론을 아니 네.
근데 여러분 창조론을 믿으시나요?
아멘.
네. 그렇죠. 예. 그런데 사실 이 진화론은 과학적으로 여러 가지 그런 증거들이 있다. 그리고 창조론은 사실 성경에 나오는 것이고 어떤 신화적인 이야기다. 종교의 영역이고 진화론은 과학의 영역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런 근본적인 문제들의 차이들 때문에 인생관과 종교가 나뉘기 때문에 사회에서 여러 가지 충돌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게 겉으로 이렇게 드러나는 부분도 있고 드러나지 않아도 그런 부분들이 명백히 차이가 있는데요. 미국에서 이 1925년에 창조론과 진화론이 법정에서 충돌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을 이제 원숭이 재판, 또 스콥스 재판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테네시주, 미국의 테네시주가 있어요. 테네시주에 1900년대 초반에는 이 진화론을 가르치는 것이 불법이었습니다. 근데 이 데이튼의 어떤 생물교사 존 스콥스가 이 법의 위헌 여부를 가리기로 마음먹고 학교에서 그냥 진화론을 가르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불법을 저지른 거죠. 그러니까 이 존 스콥스 교사가 이 법정에 소환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미국 시민 자유연합은 진화론을 지지해서 이 존 스콥스를 적극 지지를 한 거예요. 그래서 또 이 그 변호사 클러런스 데로, 이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변호사인데 이 진화론을 지지를 해가지고 이 존 스콥스를 변호해주는 변호사가 됐고, 또 이 창조론 쪽에서는 이것은 뭐 명백하게 불법이다라고 해서 그 민주당 대통령 후보였던 윌리엄 제닝스 브라이언을 고용해가지고 이 두 변호사들이 이렇게 붙은 거예요, 법정에서. 창조론과 진화론. 근데 이제 이 데로우라는 사람이 진화론이 과학적이라고 이렇게 지지를 하지만 또 성경을 아주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만약에 그 창조론을 성경에 나온 그대로 믿는다면 그 브라이언 그 검사 측 변호사를 증인석에 그냥 세운 거예요. 세워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성경 그대로 믿는다면 성경에 나온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했을 때 예, 이 브라이언은 답변을 제대로 못한 거예요. 그리고 일관성 있게 답변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언론에서 아주 대서특필이 됐죠. 그래서 진화론 쪽에 그런 사람들이 아주 득세를 한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그러나 결국 이 재판에서는 이 존 스콥스는 유죄 판결을 받고 100달러 벌금형을 받긴 받았어요. 그리고 그 법은 합헌으로 돼서 1967년까지는 진화론을 가르칠 수 없었던 그런 네, 상황이 계속됐습니다. 테네시주에서. 근데 이제 1967년에 이 진화론을 가르치는 게 불법이라는 법이 폐지가 되긴 됐어요. 그래서 이제 학교에서 진화론도 가르치고 그렇게 됐는데 이 데로우가 브라이언에게 한 질문, 그 질문에 대해서 좀 한번 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 그 질문 중에 이런 질문이 있어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태양이 4일째 되는 날 만들어졌다면 어떻게 성서 속에서 말하는 처음 3일 동안에 낮과 밤이 있을 수 있었는가? 그러니까 달과 별이 넷째 날 만들어졌는데 어떻게 낮과 밤이 있었냐? 그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에는. 그리고 요나가 고래에 의해 삼켜져 3일 동안 뱃속에 있었다고 생각하는가? 또 창세기에서 아담은 자신의 갈비뼈로 이불을 얻었지만 그의 아들 카인은 어디서 부인을 얻었는가? 이런 질문들을 이제 데로우가 브라이언에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브라이언이 답변을 못했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질문에 대한 과학적으로 또 역사적으로 그런 답변이 있을까요?
네, 거기 지금 뭐 이렇게 갑자기 이제 저 창조론 진화론 이제 얘기가 나왔는데 어떻게 보면 이렇게 쉽게 얘기를 하면 창조론이든 진화론이든 제 생각에는 둘 다 믿음의 영역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한테 이제 무신론자들이 당신들 맹신이다. 과학적 성경을 과학적 근거로 대라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지만 또 어떤 이렇게 반대로 생각해 보면 이 진화론자들 역시 그런 생각도 일종의 믿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가설, 과학적으로 정립된 그런 사실이 아니라 하나의 가설이고 하나의 이론을 그걸 마치 이제 진짜인 것처럼 과장해서 또 얘기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 창조론이나 진화론은 어떻게 보면 두 양측의 그런 어떤 믿음, 신앙 또 뭐 더 적나라하게 얘기하면 맹신의 싸움일 수도 있다. 이제 이 정도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는데 지금 그 스콥스 재판에 대해서 그 여러 가지 질문에 그 나온 답변이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정말 아닌 것 같아요. 좀 아닌 것 같고 뭐 성경에 오류가 있는 것 같고 이제 그렇게 생각되는 부분이 있지만 그 당시 그 스콥스 재판 때도 아직 과학이 지금보다 발전되지 않았던 때였고 여러 가지 그런 과학적 사실들이 증명되지 않았던 때에 살고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이렇게 100여 년이 지났는데 지금은 상황이 다르죠. 지금 이렇게 또 과학적 연구를 해서 그 당시 그런 질문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는 성경을 과학적으로 답변할 수 있는 그런 과학적 근거들이 하나씩 둘씩 발견되고 있어요. 예를 들면 그 첫 번째 질문 해와 달과 별들이 넷째 날에 만들어졌으면 첫째 날에 생긴 빛은 어디서 왔는 것인가? 그건 앞뒤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앞뒤가 맞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최근 어떤 그 과학 연구에 의하면 이 단순한 그 음파 이 소리의 파장이죠. 소리의 파장이 물방울의 기포와 만났을 때 빛을 발할 수 있다는 게 과학적으로 입증이 됐다고 해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캘리포니아 대학의 어떤 그 몇 명 물리학자들이 음파 발광이라고 이제 그 설명을 하는데 이렇게 보고를 했대요. 강한 음파, 사운드 웨이브로 충격을 받은 물에 부유하는 작은 가스 기포는 극도로 짧고 밝은 빛의 파동을 방출할 수 있다. 라는 이제 보고를 한 거예요. 이게 이제 과학적으로 입증이 된 건데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했다고 되어 있고 말씀으로 일종의 음파겠죠. 말씀으로 이 빛이 있으라 했으니까 빛이 있었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렇게 발달된 과학들이 얼마나 이 성경의 그런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비과학적으로 보이는 그런 구절들을 현대 새롭게 발견되는 과학들이 얼마나 정확하게 입증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네.
또 두 번째 질문이었던 아까 그 요나의 그가 어떻게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동안 있다가 살아나올 수 있느냐, 그건 신화이지 않느냐,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영국에서 물고기 뱃속에 48시간 있다가 살아남은 사람이 실제로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영국 해협에서 이렇게 이제 그 조업을 하던 사람이 바다에 빠졌는데 그 사람이 어떤 상어, 백상아리로 모르겠죠? 상어한테 이제 물려 잡혔다가 이틀 뒤에 이제 그 사람을 구조해갖고 꺼냈는데 그 상어 위 속에서 이 사람이 살은 채로 이제 살아나온 거예요. 물론 당신 의식이 없었지만 나중에 이제 병원에 후송을 해서 나중에 깨어나서 퇴원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실질적인 예화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물 속에 뱃속에 들어갔다가 살아나온 이런 기적 같은 일들이 현대에도 실제로 있었다는 게 입증이 되고요. 그리고 아까 가인과 아벨을 말씀하셨는데 그 무신론자들이 얘기하는 게 그거죠. 아담의 첫 자손이 가인과 아벨인데 이 가인이 아벨을 죽였잖아요. 그리고 가인이 이렇게 도망을 가잖아요. 도망을 갔는데 가인이 뭐라고 했냐면 나를 만나는 자들이 나를 해할까 두려워한다고 이렇게 기록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무신론자들은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성경에 오류가 여기 나왔다. 아니 가인과 아벨이 첫 아들이면 그 가인을 죽인 사람들은 어디서 왔느냐. 근데 이렇게 반문을 하는 건데 그래서 이제 성경을 반만 아는 사람들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진화론도 어떻게 보면 제가 맹신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아닐 거라는 믿음과 그걸 거라는 믿음의 이제 싸움이거든요. 근데 그런 맹신이 아니라 성경을 좀 더 깊게 그 사람들도 연구를 했다면은 이 문제도 쉽게 해결되는 문제란 말이죠. 창세기에 보면은 창세기 4장 3절에 보면 세월이 지난 후에라는 이제 구절이 있고 그때 이제 가인이 아벨을 살해하고 이제 도망가는 이제 사건이 전개가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창세기 4장 25절에 보면 이 아벨이 죽은 바로 다음에 이제 셋이 출생했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셋을 아담이 셋을 낳았을 때가 130세거든요. 정확히 보면 이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셋을 낳은 그 시기가 아담과 하와가 존재한부터 거의 120년 뒤의 일이라는 결론이 나와요. 그러면은 이 가인이 아벨을 그 죽일 그 당시 사건에 이 120년이라는 기간이 지난 세월 동안 이 아담과 하와가 가인과 아벨만 낳았겠냐 그런 이제 또 의문이 생기는 거죠. 그건 아니라는 거죠. 상식적으로 봤을 때 이 120년 동안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걸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훼손되지 않은 그런 유전의 완벽한 몸을 가진 아담과 하와가 충분히 그 생육 번식을 많이 했을 거란 말이죠. 120년 동안. 이거를 인구 계산법으로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만약에 그 아담과 하와라는 사람이 120년 동안 자녀를 낳았다 하면은 몇 명이 나올 것 같다고 생각하세요? 뭐 수십 명, 수백 명? 아니에요. 거의 수만 명까지 나온다고 합니다. 이 그 120년 동안만이라도 인구 계산법을 이렇게 해보면은. 그런 거를 봤을 때 이 가인이 자기를 죽일 자들이 누구였느냐 그거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당시에도 편만한 사람들이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존재했다는 거죠. 그걸 또 하나 이제 증명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그 어떤 이제 이게 이제 해결되지 않으니까 어떤 신학자들 중에서는 창조 유신론이라고 해갖고 아담과 하와만 있는 게 아니라 곳곳에 사람들 동시다발적으로 이제 하나님이 만들었을 거라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것보다는 이 가인이 자기를 죽인다고 두려워한다고 그랬잖아요. 그걸 봤을 때 여러 다른 곳에 사람이 있었던 게 아니라 그때 있던 무리들은 가인과 아벨의 혈족들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가인의 혈족도 있었을 테고 아벨의 혈족들도 있었을 텐데 가인이 아벨을 죽였으니까 그 아벨 혈족들이 가만히 있었겠느냐 말이죠. 그래서 보복관계가 생기고 원수관계가 생겼으니까 그 당시 그런 가인과 아벨의 혈족관계가 편만에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가인이 만나서 결혼한 아내도 그 수많은 가운데 한 명이 이제 여인일 것이고 그리고 뭐 이제 아벨을 가인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도 그 당시 사람들 중에 아벨의 족속이 아니었겠냐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좀 더 주의 깊게 연구를 하고 이렇게 연구를 하면은 그런 무신론자 당시 그 스콥스 재판 때 나왔던 그런 반론에 대해서 충분히 대답할 수 있는 그런 과학적 근거들이 있다는 얘기죠.
네. 성경의 이야기들이 신화처럼 지어낸 이야기 같지만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는 사실이 다시 한번 생각이 되네요. 아직 우리가 지식으로 모르는 일들도 뭐 과학이 더 발전하고 이렇게 될수록 더 밝혀지는 날이 오리라고 생각합니다.
진화론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제가 이제 처음에 이제 교회를 하는데 마치 어떤 교회에서 그 창조과학회에서 그 창조 그러니까 진화론의 허구성을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한참 그게 오래돼서 기억을 안 나는데 딱 한 가지 뭐냐면은 포유 동물이 어떻게 해서 그 포유 동물이 되었느냐 아 특별히 참 그 고래가 어떻게 물속에 있으면서 새끼를 낳느냐 근데 그게 뭐냐면은 그 고래의 조상은 그 소처럼 소와 같은 그래요 그러니까 우연히 이제 그 개울가에 물가에 나와서 이렇게 물을 마시다가 어떻게 오다 보니까 바다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다에서 이렇게 밀려오는 물고기를 이렇게 먹다가 보니까 아 이게 맛있으니까 이렇게 점점점 물가를 찾게 됐다 그래요. 그래서 한 발자국 바다로 들어가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바다에서 헤엄치게 되고 바다에서 아예 살게 된 그런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고래가 탄생됐다. 그래서 야 이건 너무 말해 앞뒤가 너무도 안 맞는 이야기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진화론의 어떤 그에서 용불용설이나 뭐 자연 도태설 이런 그런 것을 맞추기 위하여 그런 이론을 맞추기 위하여 그런 예를 드는데 그렇게 한다면은 아까 말대로 어떤 그 포유 동물이 물가에 나와서 우연히 그의 물고기를 먹게 돼서 아이 그냥 거기에서 살게 되어서 그래서 고래의 조상이 사실은 땅에 있는 조상이었다 이렇게 하면서 얘기하는데 너무 앞뒤가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또 어떤 그 금속을 이렇게 공중으로 팍 던졌는데 나중에 딱 떨어져서 어떤 컴퓨터라든지 어떤 제품이 딱 되었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렇게 너무도 허구맹랑한 이야기들을 과학적으로 어떤 그런 뒷받침 이론을 해서 진화론을 펼치니까 그동안에 그렇게만 공부를 했기 때문에 창조론에 대해 듣고 보니까 너무도 안 맞다는 모순점이 드러나더라고요. 우리나라는 진화론만 배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창조론도 가르칠 수 있는 선택하여 배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그런데 제가 좀 그런 지금 좀 대화를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창조론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가설을 전제로 하는 거잖아요. 사실상 그 진화론은 정말 가설에서부터 시작된 하나의 이론 확인되지 않은 이론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창조론이라고 하는 표현 자체는 성경적이지도 않고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겁니다. 왜냐하면 창조는 하나의 사실에 근거한 것이거든요. 성경처럼 과학적인 책이 없어요. 특별히 김명현 교수의 창조과학 거기에서 좀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좀 참조하면 좀 좋을 것 같은 게 거기에서 보면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신 모든 것이 정확하게 과학을 근거로 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지금 있는 모든 어떤 인간이 만들어낸 발명품은 다 하나님이 만든 창조물의 모방품에 불과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이 복음도 과학 중에 과학 아닙니까? 사실 우리가 경험해 보니까 이 세상의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아주 놀라운 과학의 법칙으로 만드신 거예요. 그것은 네. 이론이 아닙니다. 이 하나의 그 가설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상 그 진화론이라 하는 것은 조상이 아메바요 원숭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거기에 찬동할 수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과학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그러면 우리가 명절 때 가면 명절 때가 돼서 많은 사람들이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는데 사실상 가장 가까웠고 가장 근본적인 조상인 저기 창조원 가 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펴놓고 온 인류가 어떤 그 원숭이 있는 데 가가지고 이렇게 왜냐면 그들이 조상이니까 그들에게 절을 하고 그들을 뿌리로 삼아야죠. 근데 어떻게 이런 황당한 얘기들이 사실상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교육 속에 들어가 있는지 참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진화론을 만들어낸 찰스 다윈은 프리메이슨 33도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런 이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공산주의 이론을 만들어낸 칼 막스라든지 아니면 다른 여러 그 이론가들도 다 프리메이슨 33도거든요. 이것은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보이지 않는 세력들이 만들어낸 허구입니다. 네. 우리는 이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된 위대한 하나님의 걸작품들이거든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 지금 설민교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 진화론은 과학이 어떤 가설이잖아요. 과학적이란 단어는 어떤 가설에 대한 반복적 실험이 가능하고 그 결과가 항상 동일하게 나와야 우리가 과학적이란 단어를 써요. 근데 진화론은 사실 어떤 실험을 할 수가 없잖아요.
우연히.
네. 그걸 그리고 또 항상 같은 결과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사실은 진화론도 과학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지.
그냥 가설이죠. 그리고 그거에 따르면 사실 창조론도 과학이라고 말할 수는 없죠. 그 과학적으로 이제 증명되는 것들이 어떤 게 더 과학적이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할 수는 있는데요. 사실 진화론은 이미 과학적이 아니라는 것이 현대 과학으로 다 증명이 됐습니다. 사실 그 진화론의 가장 큰 뿌리는 자연 발생론. 어떤 무생물에서 생물이 생겨난다. 이게 이제 하나가 있고, 그 다음 어떤 생물이 생겼을 때 그 한 종에서 지금 지구상에 있는 200만 종 이상의 그 생물들이 전부 다 진화되어 왔다라고 하는 그런 범생론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두 가지가 어떻게 잘못된 걸로 증명이 되었냐면, 1800년대 중반에 파스퇴르에 의해서 이 반진공 상태에서는 이 무생물에서 생물이 생겨날 수 없다라는 것이 다 이게 증명이 됐습니다. 맨델의 유전 법칙은 어떤 그 한 종에서 열성과 우성이 있어서 이 각기 다른 개성을 가진 생물이 있긴 있지만 그 종이 다른 종으로 이렇게 사실 돌연변이가 있어요. 그러나 그 돌연변이는 번식 능력이 없다라는 것들이 이제 다 증명이 됐기 때문에 이 종 간에도 이게 될 수 없다는 것들이 다 증명이 된 상태입니다.
그런 연구 결과들 때문에 권위 있는 앱스터 사전에는 이제 진화론의 하나인 자연 발생론을 어떻게 사전에 기록해 놨냐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자연 발생론이란 무생 물질에서 생명체가 발생되었다는 논리인데 생략하고 뒤에 지금은 인정되지 않지만 부패한 물질 속에서 유기물질이 자발적으로 생겨난다는 이론이다. 바로 이제 그런 결과들이 이제 뒤에 나타나면서 웹스터 사전에는 자연 발생론을 지금은 인정되지 않지만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 학교나 과학 시간에는 얘기를 하지 않죠, 이런 것들을.
그렇죠.
노벨상 수상자로서 진화론의 주창자인 조지 왈드 박사도 이렇게 그 갈등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지금 뭐 말씀하셨는데 생명체의 자연 발생의 불가능함을 시인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우리 인간이 자연 발생의 결과로 존재하게 되었다고 믿는다. 이건 믿음을 표현한 거거든요. 이것도 믿음이 사실 진화론도 믿음이에요.
그렇죠.
예. 이 창조론에는 하나님께서 계셔서 창조하셨다는 각기 종류대로 창조하셨다는 그런 믿음이 있는 반면에 진화론은 이 우연에 의해서 이 모든 생물들이 이렇게 진화되었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어요.